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비동맹 운동 강요회의 참석길에 중국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리용호 외무상과 만나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또 현 상황에서 북중 간 전통 우호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과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국 간 외교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용호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양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고위급 상호 방문 등 외교 소통을 강화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비동맹운동 강요회의 참석 뒤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을 겨냥할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세계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8개 품목의 25%, 또 과일 등 1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중 1,300여 종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인 001A형 항모가 이달 말경에 첫 해상시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001A형 항모가 중국 자체 기술로 고안되고 건설된 첫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첫 해상시험을 위한 축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기념식은 중국 해군 창립 69주년을 맞는 오는 23일 이전에 보하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확한 해상시험 일정은 수문이나 조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번 항해에서는 발전계통과 피해대책, 레이더와 통신계통 등 배의 기본적 기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A형 항모의 정식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항모 규모는 중국이 지난 2012년 도입한 소련제 항공모함 랴오닝함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한예술단과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오늘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남북 예술인들의 연합 무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남측의 가수 서연과 북측 남성 사회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가운데 남한 가요와 북한의 유행가 등을 남북 가수들이 함께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마지막 피날레송으로 남북 출연진 모두가 무대에 올라 우리의 소원과 다시 만납시다 등을 불렀습니다. 공연 중간중간에는 무대 위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이상가족 상봉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까지 남북 문화 체육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배경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남북이 합동 공연을 펼친 것은 2003년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통일음악회 이후 15년 만입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1억 8천만 유로, 약 2억 2천만 달러를 추가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드 인도적 지원과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이 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만나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그리스에 거주하는 난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 프로그램인 이스티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유럽연합과 유엔 난민기구 등의 후원으로 발족한 이스티아는 EU 내 최대 규모의 그리스 거주 난민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리스 정부와 함께 난민들의 주거 안정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이 올해 1월부터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한국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쓰레기와 재활용 처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쓰레기에 세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 많은 쓰레기를 수출하던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계속 쌓이는 쓰레기에 주요 쓰레기장과 쓰레기 재활용 업체가 이미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대신해 다른 나라로 쓰레기 수출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는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쓰레기 줄이기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의 경우 이 커피컵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7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온 후에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7도에서 14도, 신의주는 2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16도, 함흥은 1도에서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라 존스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떠난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고 노래하는 Don't Know Why 들어보시죠.
don't know why I didn't call. My feel as empty as a drum.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백악관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 등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데 대한 공식 반응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영주권과 정착 지원금 등을 통해서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고요?
네,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들을 겨냥할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중국이 단행한 미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비판한 건데요. 월터스 부대변인은 두 나라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지금 상황의 원인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제 중국이 단행한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어떤 내용이었죠?
미국산 과일과 포도주 등 120개 품목의 15%, 그리고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8개 품목의 25%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 상무부가 어제자로 발효시켰는데요. 미국이 지난달부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시킨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대응에서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했지만 이 백악관은 이 근본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싼 철강 제품을 만들고 또 막대한 물량을 미국 시장에 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매기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인데요.
네.
여기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중국의 조치는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중국의 입장은 뭡니까?
예, 중국은 계속 보복 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자 논평에서 중국이 참을 만큼 참은 뒤에 보복 관세를 단행한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미국의 악랄한 일방주의 행태와 달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선례후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례후병이라는 말은 먼저 예의를 지키고 나중에 공격한다는 말인데요. 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미국이 보호주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대등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일부 예외를 빼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이 적용된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별도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에만 연간 약 6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문건에 서명했는데요. 미 무역대표부가 이 관세를 매길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예, 어떤 품목들이 해당될까요?
주로 첨단 기술 제품이나 신발, 의류 같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확인된 품목들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 지재권 침해를 비롯한 부당무역 행위를 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자,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하면 중국이 또 맞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취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오늘 관영 CCTV 인터뷰에서 미국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 중국은 같은 규모와 같은 금액, 같은 강도로 결연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위 대사는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꾸준하게 강화해왔다면서 이 미국이 말하는 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정된 중국 제품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우리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과는 달리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기술 제품, 또 신발, 의류 등은 일반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라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의 생활 매체나 여성지들은 중국산 해당 제품에 관세를 매겨서 값이 비싸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지난달에 신규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외국인 인재 6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국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와 현지 영자지 상하이 데일리 등은 스위스 국적인 2002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쿠르트 비트리히 박사를 비롯한 기초 과학자들과 핵심 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경영자 등이 전날 영주권을 받았 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특히 비트리 박사가 앞으로 중국의 이 생명공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쿠르트 비트리히 박사 어떤 인물인가요?
이 생물체 속에 있는 단백질 분자의 질량과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을 확립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79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하이 과기대학사나 국책연구기관인 인간세포수용체 연구팀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가 이 중국 영주권을 받은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201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네덜란드 국적 베르나르트 페링하 박사가 지난해 12월 중국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현재 상하이 화둥 이공대학에서 자가치료물질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급 인재들이 잇따라 중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배경이 뭘까요?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의 과학기술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로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국무원이 4차 산업혁명 개발계획으로 수립한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른 건데요. 외국인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주권도 주고 최고 100만 위안, 미국 돈으로 약 15만 8천 달러 정도의 정착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 이 심한 인공지능 AI 분야와 생명과학 부분 관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요. 최근 영주권을 받은 비트리 박사와 페링하 박사 등은 이 생명과학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예, 자, 최근 이 중국에서 영주권 취득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예, 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영주권 제도를 본따서 이 그린 카드를 그대로 음역한 리카를 외국인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04년인데요. 이 중국의 리카, 이 영주권 취득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가 이 인재 유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크게 늘었다고 상하이 데일리가 전했습니다.
네.
이 상하이에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최근 3천 명을 넘겼는데요. 이들 가운데 다수가 이 인재 유치 정 정책 이후인 2016년과 2017년 사례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영주권을 받기가 쉬워진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 영주권 취득이 늘어난 건 이 고급 인재에 국한되는 현상입니다.
예.
2004년 이후 중국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7천여 명에 불과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 3천여 명이 상하이시에 몰려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절대 다수가 이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 따른 사례인 겁니다.
자, 그럼 고급 두뇌가 아닌 사람들은 중국 영주권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10년 이상 살아도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요. 중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이 주택 소유 여부와 재산 목록 등을 보고 또 5년간 납세 기록 등을 꼼꼼하게 따진 뒤에 심사 대상이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
현지 미디어 포털 봉황망은 중국 영주권은 세계에서 가장 취득이 어려울 정도로 발급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에 오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과 18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최대의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미일 간의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통상 현안이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정부와 집권 다민당 간의 당정 협의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방미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문제와 통상 현안을 포함한 양국 간 관심 사항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양국 간의 관심 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다음 달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청, 그리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폐기를 약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철강 25%, 알루미늄 10% 신규 관세 예외 국가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통상 현안에서는 아무래도 이 철강 관세 면제 요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시켜줄 것을 아베 총리가 직접 요청할 계획이라고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양국 간 자유무역의 중요성이 주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상 간의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후에 가장 먼저 만났던 외국 정상이 아베 일본 총리입니다.
그렇죠.
아베 총리는 지난 2016년 11월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찾아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다시 미국에 와서 이 마라라고 해서 함께 골프를 치면서 모자에 서로 사인해서 교환하는 등 친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신들은 두 정상이 형제 같은 깊은 우애를 다졌다면서 영어 단어 브라더와 로맨스를 합쳐서 브로맨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엔 좀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이 한반도 문제 진전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불안감이 일본 정치권에서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 특사단을 접견한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일본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연해졌는데요. 이 아베 총리가 사학추문 등으로 정치적인 위기를 맞아서 이 외부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틈에 일본의 외교가 실종됐다는 현지 매체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연합과 한국, 캐나다, 호주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이 철강 관세에서 면제됐는데 일본이 여기에 빠진 것도 현지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자 미국의 언론도 비슷하게 보는 중이라고요.
네, 미국 CNBC 방송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 추진 등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이 경기장의 옆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고 분석했고요.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도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벌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일요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베 일본 총리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그동안에 대미 외교 부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이번 방미를 활용하게 될 텐데 자,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듣고요. 이어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요구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를 전격 추진하는 정상 간의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아베 총리가 지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본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0%에 못 모자라면 정부 교체 여론이 일어나는데요. 이 수준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예. 또한 차기 총리를 맡을 자민당 총재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가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어제 요미우리 신문이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둘째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부간사장이 30%를 기록해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한 달 전보다 지지율을 5%나 높였고요. 반면에 아베 총리는 6% 떨어진 26%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을 대책을 세우라고 연방의회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미 대학 농구대회에서 빌라노바 대학이 우승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인터넷 트위터에 불법 이민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요구하는 글을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계속 글을 올렸는데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미국 법은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온드레스에서 출발한 불법 이민자 행렬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연방의회가 이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에 미국 폭스뉴스 방송은 중미에서 출발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민 문제가 의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을 의시한 말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히 이 드리머 문제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이 드리머는 다카하고 관련이 있죠.
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다카를 없애겠다면서 올해 3월 5일까지 이 드리머들을 구제할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네,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민주당 요구대로 드리머들을 구제해주고 그 대가로 국경 장벽 건설을 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 국경 장벽 건설에 반대해서 진전이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또 트위터에 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에 다카가 죽었다면서 이제는 국경 장벽을 쌓고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멕시코나 온두라스 같은 나라들이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 유입을 막으려면 꼭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트위터에 연방의회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핵 옵션을 쓰라라고 했는데 이 핵 옵션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이걸 핵 선택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방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이 찬성표 수를 60표에서 이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이 규정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예, 이 자신이 원하는 법안이 이 토론 종결 규정 때문에 상원에서 번번이 통과가 안 되니까 핵 선택권을 써서라도 이걸 처리하라는 요구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안에서도 이 방안에 반대하는 상원 의원들이 꽤 있어서 이 실현 가능성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이민 재판소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제일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민재판소 판사가 매년 처리해야 할 최소한 16건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연방법무부가 도입한다는 겁니다. 신문은 새 규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판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에 왜 이 행정부 조직인 연방법무부가 개입하는 겁니까?
네, 이 이민재판소가 이 일반 법원 같은 이 사법부 소속이 아니고요. 연방법무부에 소속된 행정부 조직입니다.
예.
주로 이제 미국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죠. 연방법무부가 새로 도입한 규정을 보면요. 이민재판소 판사가 매년 처리해야 할 심리 건수를 최소 700건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연방법무부 통계를 보면요. 현재 이민재판소 판사 1인당 매년 평균 678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할당량을 의무화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뭐 너무 적체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현재 약 65만 건가량이 이민재판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민재판소에서 한 건을 심리하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린다고 하는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하라고 자주 욕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방법무부가 이 최소 할당량을 도입하려는 것은 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민재판소 판사가 이 처리 건수를 채우는 데 매달리다 보면은 이 공정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게다가 또 새 할당량이 발효되면 이 판사들이 이 추방 기각 결정을 늘어날 것이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오클라호마주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어제 많은 교사가 이 오클라호마주 주도인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자신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예. 전국 교육협회 조사를 보면요. 오클라호마주 공립학교 교사 연봉이 2016년 기준으로 평균 4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49번째랍니다.
예.
교사들은 이 정도 연봉으로는 생활비가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저녁에 식당이나 가게에 나가서 따로 돈벌이에 나선 교사들도 있다고 하는군요.
네, 자, 미국이 50개 준대 49번째라면 뭐 미 전역에서 최하 수준에 들어가는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급여뿐만이 아니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 예산이 대폭 깎인 겁니다.
예.
관련 조직 통계를 보면요. 이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10년간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30% 가까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예산이 줄면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새 책을 주지도 못하고요. 또 애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물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일부 이 오클라호마주 시골에 있는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5일이 아니고 4일만 이 학교 문을 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예. 자, 오클라호마주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부닥치게 된 걸까요?
뭐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찾아온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불황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들자 주정부가 교육 예산을 먼저 삭감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현상은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오클라호마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경기 불황 탓에 교육 예산이 삭감됐었죠. 그런데 이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도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와 주정부가 이 세금 인상같이 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어서 교육 예산 확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현지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네, 급여는 만 달러, 또 지원 인력 급여는 5천 달러 인상하고요.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그동안 삭감됐던 교육 예산 2억 달러를 복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주정부는 어떤 내담을 내놨을까요?
네, 교사 급여 같은 경우는 12%에서 15% 정도 인상해서 6,100달러 정도를 인상하고요. 교육 예산은 5천만 달러를 확충하고 또 추가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배하고 석유 그리고 가스 생산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교사들은 주정부 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결국에는 어제 파업을 강행한 겁니다.
네,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교사들의 파업이 있었죠.
네, 여기 워싱턴 DC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웨스트버지니아의 공립학교 교사들도 9일 동안 파업을 벌여서 급여 5% 인상 약속을 받고는 파업을 풀었습니다.
네.
이 웨스트버지니아 공립학교 교사 급여 수준이요. 인상 전에는 미국 안에서 이 오클라호마주보다 한 단계 앞선 48번째였습니다.
네.
또 켄터키주에서는 지난 3월 30일 몇몇 교사가 연금제도 변경에 항의해서 파업을 벌였고요. 그 밖에 애리조나주의 움직임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이 주정부가 급여를 20%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오클라호마주의 교사 파업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아직 알 수가 없죠. 이 교사 측하고 주정부가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조셉 실크 주 상원의원이 1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에 올해 이 주 의회가 이미 4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켰고 추가 조처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교사들이 원하는 예산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운동 경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 체육협회 NCAA 남자농구대 결승전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결승에서 미시간 대학하고 빌라노바 대학이 맞붙었는데 빌라노바가 79대 62로 미시간 대학을 이기고 대학농구 챔피언이 됐습니다.
네, 자, 두 학교는 미국 대학농구에서 뭐 전통적인 강호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모두 우승 후보로 뽑힌 학교들이었죠. 이 빌라노바 대학은 지난 1985년 그리고 2016년에 해서 이번에 통산 세 번째로 NCAA 남자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네, 여자부 결승도 최근에 치러졌었죠.
네, 1일 치러졌는데요. 여자부 결승에서 노르트르담 대학이 미시시피 대학을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 대학 농구도 다른 프로 운동 경기 못지않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지죠. 포브스가 선정한 2017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운동 대회 순위 가운데 이 NCAA 4강전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를 보면요. 미국 프로축구 결승전인 슈퍼볼 1위고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2위와 3위, 이 월드컵 축구대회가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운동대회라는 슈퍼볼에 이어서 이 NCAA 농구대회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미국인들은 그래서 이 NCAA 농구대회를 3월의 광란, March Madness로 부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인기가 이 하늘을 찌르는 만큼 이 농구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도 어마어마한데요.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NCAA가 2016-17 시즌에 벌어들인 수익이 이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겼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떠나간 연인을 향해 다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Take That Back for Good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사법부의 규모를 줄이자는 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세금 삭감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경제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밀수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연방 당원들은 정부가 세금을 감면할 경우 부채를 청산할 수 없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정부 부채는 어떻게 청산할 거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냔 말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당이 마련했던 사법부 법에 따라 판사에 임명된 사람들은 결단코 저의 임명장을 받지 못할 겁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제퍼슨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못한 판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윌리엄 마베리는 대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존 마샬이었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은 윌리엄 마베리가 판사로 임명될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떤 힘과 권력도 국민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법에 근거해 볼 때 저는 판사로 임명될 권리가 있고 이 점은 미국의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걸 존 마샬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헌법은 지상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되며 의회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법으로 헌법에 위배될 경우 아무런 힘이 없는 법이라는 것도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존 마샬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존 마샬 대법원장의 결정은 민주공화당과 직접 맞서지 않고 대법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도 않는 태도였다며 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프랑스와 외교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비밀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은 루이지애나 영토로 부르는 미국 내 넓은 땅을 프랑스가 통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기에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제퍼슨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신대륙에 손을 뻗는다면 힘들게 이룩한 미국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 관할 지역인 루이지애나 영토를 돈을 주고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멀로께서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특별 협상 대표로 프랑스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과 의논해서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지금 영국과의 전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미 미시시피강 동쪽 땅을 팔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프랑스 측에서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는 미시시피강 동부 땅을 모두 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죠. 물론 만에 하나 프랑스가 우리 제안을 거부할 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방안을 마련해둬야 하고요.
만약 프랑스가 이 제안을 거부할 때는 미시시피강 하구 지역을 구입해서 큰 항구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는 항구를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넓은 땅이 있으니까요.
제임스 먼로는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특별협상 대표 자격으로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미국 땅에 갖고 있던 프랑스 영토를 모두 미국에 팔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재무장관에게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넘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생긴 부채 청산이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멀로는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협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유역과 여러 지류의 유역을 8천만 달러에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이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을 위해 힘쓴 것과는 반대로 연방 당원들은 땅 매입을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연방당은 하나로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가 남쪽이나 중서부 쪽으로 자꾸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 연방당의 지지 기반인 북동부 지역의 주들이 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연방당 또한 갈수록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연방당원 동지들, 이런 상황이라면 북동부의 여러 주들을 관할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방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구성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뉴욕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뉴욕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부통령인 아론 버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론 버는 뉴욕 출신 정치 지도자로 대통령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과 끝까지 접전을 벌인 뒤 결국 부통령이 됐습니다. 연방당은 아론 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연방당 편에 서서 지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연방당의 최고 실력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아론 버를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아니 저 두 양반은 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연방당을 이끄는 두 어른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사사건건 맞서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 계속 이러다간 북동부 지역에 새로운 정부 수립은 커녕이고 우리 연방당의 미래도 장담을 못할 겁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문기고에 이 아론보에 대한 비판을 일삼고 아론보도 지지 않고 해밀턴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북동부 지역의 새로운 정부 수립은커녕 우리 연방당이 산으로 올라가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걱정입니다.
오랜 정적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아론 버는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벚꽃도 피고 봄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 관련 표현들 배워볼까요? Head over heels. 지역하면 발꿈치 뒤가 머리 위에 있다는 뜻인데요. 사랑에 빠지다, 누군가에게 흠뻑 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I'm head over heels for him. 나 그 사람한테 푹 빠졌어. She was head over heels for him since day one. 그녀는 첫날부터 그에게 반했어. Fix somebody up. 이 표현은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뜻이에요. Can you fix me up with someone? 나 소개팅 시켜줄래? I'm happy being single and don't want to be fixed up with anyone. 나 싱글인 게 좋아서 누구도 소개받고 싶지 않아. Ask someone out. Ask는 질문하다, 물어본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와 out가 붙으면 나랑 나갈 수 있니? 즉, 데이트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I finally asked him out on a date. 드디어 그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했어. If you like her, then you should ask her out. 그 사람이 좋으면 데이트 신청해봐. 오늘은 사랑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2년 4월 3일 오늘. 소련의 독재자 조지프 스탈린이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하루 전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레니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지해왔던 스탈린을 초대 서기장으로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2년 뒤 레닌이 사망하자 최대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어 피해 숙청을 감행해 1936년부터 3년 동안 당 중앙위원 139명 가운데 98명을 총살하고 대의원 1966명 중 1108명을 체포하는 등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공산당의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자신을 빛나는 태양과 삶의 지주로 신격화했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는 1953년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탈린의 사망 후 그의 후임인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스탈린 격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1897년 4월 3일 오늘 헝가리 무곡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고전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향년 6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833년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브람스는 이후 10살 때 베토벤과 바흐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자였던 에드와르트 마르크센으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게 됩니다. 스승 마르크센의 영향으로 브람스 또한 바흐와 베토벤 음악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전 형식의 신선한 예술미와 뛰어나고 새로운 기교를 융합한 기법으로 헝가리 무곡과 대학 축전 서곡, 알토 랩소디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브람스. 그는 현재까지도 낭만파 시대의 거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